오늘 말씀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사오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야당과 여당은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남북한도 대화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넌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참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서로가 잘 모르거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 아들이 어렵도다. 그걸 듣고서 이제 어렵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렵도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불쾌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 했더니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61절 보니까,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걸림이 되느냐는 말은 내 말이 거슬리냐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제 말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화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이제 중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응은 이제 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지만 스테반 집사가 설교했던 설교를 들었던 그때 회중들은 분개했다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했죠. 사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참 걸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진리가 걸리는 법이죠. 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이성은 믿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은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이 영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땅이 어떻게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유 없이 미워해요.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선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이렇게 붕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학을 뗀다 그러신 분들이 진짜 있어요. 제가 회사를 옛날에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에 있을 때 저희 회사에 있던 거래처 이렇게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막 그냥 화를 냈어요.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막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또 우리 사장님이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여기 있지. 우리 사장님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왜 화를 냈냐면 사실은 평소에는 정말 선하시고 괜찮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육에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걸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넘어지는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걸림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걸림을 통해, 거슬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은 6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6장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또 생명을 주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인간의 어떤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육은 아무런 힘도 없고 또 이런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육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오늘 6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냥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이렇게 믿음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지성을 해석하고 감성도 해석하죠. 그러나 영은 영으로서만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뭐 문학, 철학, 과학, 이런 사상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학, 과학, 철학은 항상 이렇게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이런 말씀이 해석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도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제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성으로 그걸 받으면 말씀이 어려워요. 지겹고. 여러분 지겨우세요? 어렵습니다. 졸립고요. 그러나 영으로 받으면 졸립지 않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졸았대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졸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이 형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졸지 않게 됐다. 아예 안 졸는 건 아니고 좀 정말 많이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뭐 육체적으로 피곤한 문제도 있지만 영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영의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막 불러지고 너무 막 은혜스럽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를 때 기쁘고 막 이렇게 충만함을 느껴요.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실 설교도 여러분의 이성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영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 자체가 이렇게 맑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왔던 가지고 왔던 뭐 이렇게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요즘 말씀 어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영상만 보지 말고 그런 말씀을 접하라는 거죠. 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게 이제 이런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 영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는다. 부유하게 한다.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기쁨이 되지 않고 자꾸 졸립고 또 이렇게 지루한 것은 사람이 육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을 몸이 살아나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봄날에 샘물 터지듯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었던 감정들, 기쁨들, 이런 행복감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 죽었던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따스하게 아주 생기 있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을 아시죠? 마른 뼈들 다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 때 그 뼈와 뼈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맞춰지고 또 그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 소망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완전히 썩어질 몸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은 결코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육이 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게 충만히 거하시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고 또 썩어빠질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것이 이해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이 성경을 읽는 걸 봤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스님이라고 했나요? 그 스가 그분들도 저한테 님자 안 붙여가지고 그분 스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재밌냐? 재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은 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 누굴 전도하려고 지금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냥 좋은 글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 좋은 글이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약속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6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안 믿는데 뭐 제가 증거한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한다고 되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 영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20몇 년 전에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몇 년 전에 정말 잘 놀았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다 끊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친구 다 끊긴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 정말 정말 많았는데 다 끊겼어요. 그 왜냐면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육신에 거한 사람들,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제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그 술자리에 가가지고 막 처음에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노래 하나 불러서 제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보다 그때는 또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또 막 충만한 상태로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렀는데 제 친구가 그랬어. 너 나가! 다시 오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더라고.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저의 구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구원이 신비스럽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5절 말씀 보니까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5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올사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서 찬송하려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 어느 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상을 짓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정말 이 불가항력적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종교심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속에 있는 돌을 깨우치면 구원을 받고 또 속에 있는 걸 잘 개발하기만 하면 뭔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뭐 깨달음, 득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이렇게 믿다 보면 나름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안에서 뭘 이렇게 개발시켜갖고 뭘 이르게 되니까 어디까지 도를 깨우쳐갖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름 자기 만족, 뭔가 자기가 도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외침. 너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 이렇게 보통 설교할 때면 물에 빠져갖고 이렇게 누가 건져서 끄집어낸다는 설명을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완전히 죽어갖고 바닥에 가라앉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살려놓은 거예요. 완전 죽은 거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외침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확 막아버리는, 밀봉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좀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만큼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미국의 유수 언론들에서 3주 동안 계속 목사님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미국의 지도자급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막 공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얼마나,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행위구원,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란 말이냐, 우린 뭘 하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냐, 이런 얘기들을 외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미련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꼬리 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에는 육체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으로, 논리의 전개로, 또 감동적인 호소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의 양식 얘기하고 나의 살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들, 십자가를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여기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여기 나오는 그의 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래도 좀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가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선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일본인 형제가 정말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길거리 나왔다가 우리 3일 선교팀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그 형제가 막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3일 선교팀도 같이 막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됐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 그 영에 의한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 기쁨이 살아있는 걸 자랑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힘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너희도 나를 떠나가고 싶으냐? 이런 말인데 원 뜻은 정말 갈 건 아니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정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이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6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주님께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까요?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선교를 가고 왜 간사리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 때문이죠. 그 사역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이렇게 뭐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왜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너 왜 사니? 그러면 웃지 말고 왜 사냐고는 웃지 말고 나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다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살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십자가도 지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자기 필요와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만 찾게 되면 그건 우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동기 목회자 모임에 가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요즘 몇 명 모여? 헌금 얼마 들어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 요즘 몇 명 모으냐? 모이냐? 헌금 얼마 들어오냐? 여러분 육적인 것들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 회심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은 묻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는요 헐리우드가 아니에요. 연예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요즘 잘 나가는 정혜인인가요? 그런 형제만큼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뭐 영화배우 어떤 자매만큼 그 예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걸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인만큼 아나운서만큼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럼 무엇으로 정체성을 드러냈느냐?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느냐, 바꿔 놓는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어떤 교회의 정체성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우리 이제 썸데이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의 어떤 목표, 한 영혼,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셨는데 이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셨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썸데일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멸망의 자식으로 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 선물 사주고 돈 주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쫓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한번 예수님만을 정말 온전히 쫓은 적이 있었던가? 그분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토저도 그런 말을 했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예수님 외엔 다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 버리는 것에는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분을 쫓을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인생,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진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정말 믿어봅시다. D.L. 무디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너 자신을 믿어봐라. 실망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네 친구를 믿어봐라. 그는 언젠가 헤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현세와 내세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합시다.
내가 나의 영.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있을 3일 수험 대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